자,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성소에 관한 부분들을 했는데 오늘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 대제사장과 또 이제 제사장들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 대제사장의 복장을 저희가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이 의복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의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oly garments, 거룩한 의복들이다. 옷에도 거룩한 게 있네요. 옷에도 어떤 옷은 거룩하고, 그러면 어떤 옷은 거룩하지 않은 옷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뭐 추위와 더위를 피한다거나, 우리 몸을 뭐 예쁘게 보인다거나, 단순히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룩함과 관련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힌트를 먼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그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떻게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는지를 받으신 그림에 근거해서 이제 28장에 기록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어차피 다 나오긴 나오는데요. 요 그림에 있는 순서에서 왼쪽 윗부분부터 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패가 있었습니다. 패, 플레이트.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것이냐면은 이마에 모자도 쓰고 또뭐 관도 쓰고 하고 나서 그 이마의 맨 바깥에 바깥 부분에 지금 그 패를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여긴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띠 위에 놓아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패가 항상 아론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지금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금으로 된그 패를 이마에 딱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과 또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는 이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주님 앞에 거룩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마에 참 거룩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어떠냐? 인간은 사실 거룩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간의 대표로 이렇게 취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그 팻말을 붙이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 그 팻말을 보시면서 이 아론, 즉 인간을 지금 받아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룩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론의 경우에는 인간 제사장의 경우에는 자기의 거룩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덧입혀주신 거룩함, 그걸 지금 붙이고 그래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고 폐와 관련해서 그 모자를 이제 쓰게 돼 있었는데, 모자가 이제 바니치, 이게 우리 영어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본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넷, 본넷 아시죠? 자동차 그 엔진 룸, 그 후드, 그거 본넷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자가 지금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넷 하나 쓰고, 예. 그리고 또그 안에 또 마이터라고 하는 그 관을 또 이렇게 쓰도록 해 있습니다. 그걸 고운 아마로 만들어서 쓰기에. 그래서 지금 얼굴에 쓰는 것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쓰는 것만 해도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깨 위에 두 보석이 있었습니다. 예, 이 어깨 견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이 견장처럼 이렇게 어깨 위에 보석을 이렇게 딱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것들에서 제복, 어떤 그 경찰이 됐든 군인이 됐든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급장 같은 것을 할때이 견장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지금 이 어깨 위에 그런 것들을 붙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도 이 보석 두 개를 어깨 위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보시면 28장 9절서부터 보시면 너는 줄만호 두 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들 열두 지파 중에서 여섯 지파를 한쪽에 또 나머지 여섯 지파의 이름을 다른 한쪽에 그렇게 지금 새겨서 붙이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보석에다가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석 위에다가 뭐 붓글씨를 쓰든 뭐 잉크로 쓰든 이렇게 쓰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죠. 그런데 지금 이 여기에 보석에 지금 기록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은 지금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기억된다. 그런데 그것을 도장 새기듯이 그렇게 이름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지금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의 이름을 아시는데 한번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실래요? 이런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목자와 양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부른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열두 지파의 그 이름을 각각 여기다가 새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그 열두 지파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각자,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석 위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으신다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문제였거든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받은 백성의 그 이름을 아세요.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이제 캐톨릭 천주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돌아가시면은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거의 100%가 뭐라 그러죠?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죽기 전에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신다.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아세요. 예, 아까 그 양들을 이름을 따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잠깐만요. 레퍼런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구절을 인용하려고 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돼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과 또 그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찾아보겠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보면은 부자는 어떤 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부자는 지옥에 간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를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떤 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간 그 낙원에 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로다 이렇게 딱 이름을 그냥 단순한 거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름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에 두 보석이 지금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군데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슴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판결의 흉패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어떤 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은 에봇을 만드는 그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일단 천을 그렇게 만드는데 에봇은 그쪽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그 중간쯤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에봇은 뭐로 되어 있냐면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고운 아마실 이것들을 섞어서 지금 에봇을 만들게 되어 있었거든요. 대단히 화려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어쨌든 그 천은 동일한 천으로 그렇게 판을 만드는데 이것이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게 그렇게 해서 네모 반듯한 크기로 판을 만들고 그 판 위에다가 그 그런데 그것이 그 천으로 된 판이 두 겹이에요. 그래서 그두겹 사이에 뭔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안에다 감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두 겹으로 된그 흉패 그 에봇 재질의 그판 위에다가 보석을 12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놓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각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장을 새기듯 그 이름을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항상 기념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12개의 보석 이름이 뭐 홍보석, 황옥, 송유석 해가지고 세 줄씩 이렇게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세 개, 네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를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또 하나는 아까 견장 이 어깨 위에는 여섯 이름씩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여섯 이름씩. 그러니까 이건 단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각각의 이름을 가슴에 지금 새긴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지금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판에 지금 성도들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분의 심장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심장이 찔리시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잖아요. 그 물과 피가 쏟아진 그 공간에 대신해서 우리 이름을 채워 넣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겉옷이 있는데요. 거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통으로 짜는 것 같아요, 옷을. 이렇게 통으로 짜는데 그 윗부분을 구멍을 내도록, 그러니까 다 짜놓고 윗부분에 구멍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목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서 보면은 그 장식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아마 흉패와 그 에봇을 연결하는 부위 어느 부분에 아마 그런 장식핀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가 지금 성경에서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라이츠, 빛. 빛이라는 의미가 있고, 둠밈은 완전함, 퍼펙션,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것도 아마 보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아까 이야기한 그 판결의 흉패, 그 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천이 두 겹이라 그랬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그 뜻을 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그 뭔가를 여쭙고 싶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쭙고 싶을 때 제사장이 아마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점치듯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지금 점친다 그럴 때 사실 그게 좀 이상하지요. 점친다. 그런데 원래 그러한 개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마귀가 그런 것들을 혼잡하게 하고 마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상한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이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던져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인간이 제비도 똑같은 개념이죠. 제비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비뽑기나 이러한 어떤 이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그 이제 분별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은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는 은혜 왕좌로 우리가 직접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가 있는데 이 허리띠도 에봇 재질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이 있었는데 이 에봇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는 이 에봇이 이제 제일 조금 특별하면서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에봇을 갖다 놓고 이제 마치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야말로 샤머니즘적인 어떤 개념에서 이 에봇 자체가 어떤 신비한 마법 마술적인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 지금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 주홍색실, 고운 아마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짜게 돼 있었고 이러한 색깔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면서 계속 보아왔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또 그분의 어떤 본질을 이제 잘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 그분의 사역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땅에 속한 본질, 하늘에 속한 본질, 그분의 그 피의 대속적 사역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또 그분의 어떤 이 깨끗하고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입는 것으로는 이제 반바지를 입게 했고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반바지를 입음으로써 벌거벗음을 덮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허벅지가 드러나면은 벌거벗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이 있었는데 속옷도 고운 아마에 술을 놓아서 그러니까 속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은 것이 아니라 속옷도 정결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겉옷의 이 단 파란색 그 부분 그 단의 그 맨 끝에 단 끝에다가 금방울과 석류를 이렇게 이제 거기다 달았는데 석류라는 것은 실제 석류가 아니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석류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금방울 하나, 그거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차례차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방울은 지금 소리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동안 소리가 났지요.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이게 소리가 안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받아들이지가 않으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지금 소리와 또 열매 소리 열매 소리 열매 말과 열매 말과 열매 이렇게 소리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 어떤 이 말과 그 열매의 어떤 조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건전한 가르침과 풍성한 삶의 열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금 복장 자체가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예수님 이게 지금 금방울과 석류 또한 그것을 같이 보여주는데 이것이 말과 그 행동에 이 능력 있는 대언자라고 불리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뭘 입는지, 뭘 어떻게 입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옷이 그러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러니까 뭘 입었는지에 대한 건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왜 이렇게 입어야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